32주일 차 44페이지입니다. 220문. 두 번째 조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대단하여 이 감정이 다른 모든 성향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우세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조종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율법 전체를 말하거나 또는 이제 십계명 전체를 말할 때 첫째 돌판, 이제 둘째 돌판이 있었을 때 이제 둘째 돌판의 내용만을 가지고 십계명 전체 또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라 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십계명을 말할 때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돌판의 내용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십계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만으로 십계명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주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킬 때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 내용만으로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요,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율법을 말할 때 그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을 보시죠.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행을 말하고 이제 정의를 말할 때에 그 내용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제 주되게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는 두 번째 돌판만으로 첫 번째 돌판까지를 포함하여서 다 포괄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의 내용 그 기저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다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 결코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은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수행되지 아니하면 성취되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완전히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만으로 첫째 돌판까지를 포함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면 풍성한 과실들이 당연히 맺히겠죠. 나무가 건강한데 과실이 많이 맺히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이 많은 것을 보고 아, 이 나무 전체가 건강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돌판까지는 당연히 포괄하여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째 돌판만으로 첫 번째 돌판까지를 포함하여서 율법 전체를 가리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의 딱 절반 아니지만 절반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서 절반 부분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 이 구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것. 그래서 오늘 220문의 두 번째 조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조항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의에 해당하는 것들 거꾸로 얘기하면 첫 번째 돌판이 경고하고 지도하고 있는 금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요 마땅히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주 외식적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번째 돌판에 비해서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어떻게 속일 수 있죠? 예배 안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행사 있으면 잘 나오고 뭐 기도 시키면 뭐 기도 이렇게 잘 사람들 앞에서 하면 성도들은 아 이분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이냐 하면 가족은 못 속여요. 근데 그때의 가족을 못 속인다는 내용은 비단 집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첫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어떤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집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는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런 본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첫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뭐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직분자의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많이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예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으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일 수 있고 또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속임수를 잘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더욱더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 조항을 이제 오늘 제네바 교회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미 첫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선행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서서는 자기의 이익을 찾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행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보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그 내용은 주되게는 첫 번째 돌판의 그 원리가 담겨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그분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의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이 어떤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그것도 가식일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실제로 그것이 뭐 좀 순수하다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미약한 경우가 많고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항상 그것은 어느 수준에 멈추게 되고 진보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너무나 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진보하고 거기에는 물론 동일하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부족함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안 안에서 받아주시는 진실한 선행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조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220문에서 두 번째 조항의 의미를 물은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우세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조종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주목한다 했을 때 하나님 없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촉도가 되어야 된다. 이웃사랑이 했을 때 사실 그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그것이 촉도가 된다는 것이 앞서는 것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이웃사랑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요. 아담과 함께 타락한 그 본성의 정말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참 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 곁에 있지 아니하면 그분에게 받지 아니하면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절대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가치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근데 죄악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와 함께 우리가 갖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죄악된 본성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그죠? 내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두 번째 돌판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돌판은 우리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이웃을 주목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나를 비우고 나의 판단을 비우고 내 본성을 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비우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항상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만 집중하고 있고 내 삶의 전반적인 나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바라는 바와 모든 것들이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 가운데는 그런 일이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굉장히 큰 규모의 명령이에요. 정말 큰 규모.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마음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두면 안 되고요. 항상 그것을 타인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원하니 저 사람들 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은요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터전이에요. 그냥 우연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7년 전에는 되게 오래됐네요. 물론 이제 각자 다르지만 시간은 차가 있긴 하지만 뭐 몇 년 전에는 다 여러분 제 시선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제 역사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뭐 이사 왔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고 목사님, 최 목사님 뭐 교회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모두를 이웃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첫 창조 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쉽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웃들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사도가 말한 것이지만 모든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된 굵직한 그런 안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를 바라봤을 때 쉬운 내 본성,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 없이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드러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웃을 대하면 결코 안 되고요. 항상 차분하게 말씀에 푹 젖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그분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랬을 때 이웃은 기본적인 우리가 사전에서 배우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221문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를 이웃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의 어떤 인식 넘어 있는 사람들까지를 이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이들은요 모두 이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웃이죠? 우리의 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대상까지도 하나님은 이웃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사랑의 의무가 더욱 분명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친지들, 또 교회에 같은 성도들, 또 진짜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 또 우리의 어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만난 분도 있었을 때 만나는 빈도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뭐 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이웃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가족은 그냥 무슨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뭐 자연 발생적인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이웃 사랑을 배우도록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런 이해를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하면 그냥 편하다라는 생각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 두시고 이웃 사랑을 연습하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시면 사실상 그 다른 이웃에 대한 것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여러분 친지가 여러분의 이웃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성에 대한 복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측정 잣대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적어도 가족이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내 형제 자매들은 내가 양심껏 내가 객관적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의지하여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인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어떠한 예의도 없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가족도 다르게 봐야 되지만 아, 가족이 그냥 혈연 관계 속에서 쉬운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 아, 첫 번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안목도 가져야 되지만 모든 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어떤 외적인 그런 구별들 뭐 인종이든 아니면 뭐 혈연 뭐 아니면 무슨 나이 관계든 뭐 사회적 지위든 어떠한 그런 외적인 규모와 별개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통로로서 그리고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제 질문과 답이 223문인데요. 자, 222문이죠. 자, 이들은 이웃인데 이들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결집시키십니다. 이는 순성불가침한 것으로서 악의 세력에 의하여 폐기될 수 없습니다. 223문도 보죠. 질문이 기니까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이웃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야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220 보시면 좀 답이 약간 좀 난해해요. 이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 결합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결집시키신다. 그러니까 이는 신선 불가침한 것으로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다고 되겠죠. 이 내용은 저도 이제 이 질문과 답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내용은 기초적으로는 사실 교회를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하면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다. 그랬을 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이면서도 한 지체란 말이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22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를 향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집시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모든 인류를 결집시킵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223문에 보면 이제 원수까지도 우리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펼쳐가신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웃이면서도 한 몸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떠하죠? 한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몸은 아니지만 이웃이에요. 원수까지로 포함되었을 때 이제 이웃 안에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아닌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그것을 펼쳐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이웃에 대한 어떤 이웃과 교회의 그 결정, 그러니까 이웃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정말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선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규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실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한 교회에서 있고 우리는 이웃이면서도 한 지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웃이면서도 한 지체는 아니지만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만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가름하시는 이 세상을 이런 의미에서 결집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인류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을 때 처음에 제자들을 보냈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으면 거하게 하시지만 받지 아니하면 바로 일어서게 하시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자와 유기자를 가리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220분이 우리에게 그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택자들과 유기자들을 실제적으로는 그 구별해 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교회로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모으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지만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자신의 택자들을 결실시켜서 한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유기하신 자들로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불의함에 대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2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웃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바가 오히려 성취되어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223문의 질문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이웃 중에 우리의 이웃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반응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것은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아니하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결정권이 있다고 여길 것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가 이웃 어디까지가 내 편이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 대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내 몸이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정신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자신이 유기하신 자들을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그 유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손끝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그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에도 굉장히 큰 소용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사랑이 하나님 택한 자들을 부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대충 사셔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내 삶,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여기에 골몰하여서 거기만 골몰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정황들을 삶의 모든 그런 그런 규모들을 거기에만 전부 다 쏟고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도 이웃을 향한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의 내용들이 꽃피는 그런 지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삶의 규모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여러분의 결실로 드러나야 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또 잊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전부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외에는 우리 삶의 거의 전부를 이웃사랑에 다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정도의 소명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규모에는 얼마만큼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자리할 그런 공간이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평을 넓혀 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 그가 헐벗을 때 입히고, 그리고 그가, 아팠을 때 돌봐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가장 작은 자가 했던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쭉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골몰함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십계명 전체의 규모,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는 그런 귀한 가치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요약까지 살펴본 것이죠. 이제 십계명을 다 살펴봤다고 하실 텐데요. 223무부터는 율법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본 이제 율법의 용도, 다음 주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율법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223무부터 223무 보시죠. 율법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225문까지 읽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명령되어진 것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에 이르기엔 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점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 223문에서 율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성령의 열매라 하는 이름이 전혀 틀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대표가 십계명이라 할 텐데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완전히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도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가치들을 반영할 만한 그런 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완전히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절망을 주죠.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나 자신만을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소망으로 나타나죠. 어떤 이에게 소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택자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고, 사실은 율법은요, 복음의 한 수단이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옛 본성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침투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3문에서 모든 사람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택자나 유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다만 225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기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기자들에게는 자신의 그 죄악성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225문의 답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율법은요, 영원히 그 가치는 상실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령되어진 것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르기엔 먼 상태에 있을 때 할지라도 부족한 점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기 많은 거 생략되어 있죠.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가,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흠이 있고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받아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선언적인 공로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흠을 점점 지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율법 성취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가 이미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점점점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226문에서 주님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읽지 아니하더라도 신자들에 대한 것이죠. 225문의 답은요, 신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226문의 답을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있는 가장 사소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율법 중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율법에 있는 사소한 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설령 좀 행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인데 설령 행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흠과 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 전체를 행할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엄청 교만한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소유할 만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교만을 단 한마디로 완전히 헤집어 놓으셨잖아요.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뭘 보여준 것이죠?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는 그런 회복의 길도 너에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변모되게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라도 이웃사랑은 우리 자신의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증거가 이웃사랑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거, 그러니까 순수한 이웃사랑.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웃사랑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목사님과 살펴보시겠지만 율법의 용도를 우리 개혁자들은 정리합니다. 세 가지 정리하거든요. 첫 번째 용도는 이제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용도는 생략하고 세 번째 용도는 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으러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지평이 되는 것이죠. 그죠? 율법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절망시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그분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절망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거든요. 첫 번째 용도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요. 세 번째 용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새롭게 변해가는 그런 지점을 알려주는 그 세 번째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택자들을 위한 것인데요. 이 율법이 세상 법과도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도 의를 주시는데 그건 물론 매우 미약하지만 그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의를 주시는가? 물론 매우 미약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것이지만 그 낮은 수준도 주시는이라도 주시는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이 지극히 악하여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서 마치 노아의 식구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관영된 죄악으로부터 교회가 지나친 핍박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절제시키는 것이 두 번째 용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거는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문제죠. 그렇죠? 두 번째 용도가 무색할 정도로 교회 죄악도 관영하여서, 그죠? 세상이 교회를 탓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또 영역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잠수해버리면,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수준에 우뚝 서서 세상이 악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수준 밑으로 잠수해버려서 세상이 교회를 찾지 못하면 그건 지극히 큰 어둠이죠. 심각한 어둠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고려해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